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20년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를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그러니까 우리말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외국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생긴 사태였습니다. 기업의 과도한 대출과 투자, 또 외환관리의 문제점,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동아시아 외환 위기 등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외국에 갚아야 될 빚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그 외환 보유액, 즉 달러가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1997년도에 IMF에 빚을 갚기 위해서 도움을 청해야 할 수밖에 없는 외환 위기가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때 약 한 달여 동안 서울에서만 1,226개의 기업들이 높은 금리를 못 버티고 부도를 내었고 이 중에는 지금 들어도 알 법한 당시 30위권에 드는 대기업인 한보그룹, 또 산미그룹, 진로그룹, 삼림식품, 기아, 쌍방울, 대우 등 많은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고 증권사들과 또 심지어 대학교까지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업이 도산하니까 거리에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공황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갚아야 될 빚을 갚지 못할 때 우리는 이것을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깨뜨릴 파에 나을 산. 용어적인 정의는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이제 도산이라는 말도 있죠.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렸는데 정해진 그 기한 안에 갚지 못하는 상태가 파산인 것입니다. 파산은 이렇게 IMF처럼 국가가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는 국가적인 파산도 있는 반면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개인적인 파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학교에 마치고 여느 때처럼 집에 귀가했는데 평소와 다른 뜻밖의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낯선 사람들이 집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물건에 빨간 색깔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명 빨간 딱지라고 하는 게 이제 집에 붙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아버지가 이제 보증을 서셨고 그분의 보증 쓰셨던 분의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서 우리 집 재산과 물건에도 압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도 돈을 빌려서 빚을 지고 그 돈을 갚지 못하면 IMF와 같은 일을 겪게 되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로 채무 불이행이 누적된다면 재산과 물건을 압류당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파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산을 남의 돈을 빌려서 못 갚는 상태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아니다. 나는 파산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의 파산이란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겪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매인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또 우리 모두가 파산 상태인 것이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띄워서 준비할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은 또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또 새벽 기도회 시간마다 암송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주기도문의 여섯 가지 간구 중에 다섯 번째 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난회주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전에 괄호 2 해서 이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예, 괄호 2에서 밑에 난회주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 빚 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원어적으로 이런 뜻도 있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원어적으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구절이 원어적으로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갚아야 되는 빚으로 용서하다를 탕감하다로 이렇게 바꿔서 치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죄의 개념을 빚의 개념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을 빚을 갚는 개념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죄로 번역된 오페일레마의 문자적인 의미는 부채, 빚으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에서처럼 죄를 지은 것이 빚을 진 것이고 또 그것을 모두 탕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 즉 IMF와 같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또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지 못할 상황까지 돼서 오직 돈을 빌려준 그 사람에게 탕감받는 것밖에 답이 없는 영적인 파산자라는 것입니다. 파산이 내부적으로는 답이 안 나와서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또한 내부적으로 어떠한 의로움이 만들어질 수 없어서 어떠한 의로움도 만들어질 수 없어서 외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파산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에 바울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 아래 그렇게 있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의를 발견하려고 해도 찾아보기 힘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선이 전혀 나올 수 없는 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기 힘든 영적인 파산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외부의 도움, 바로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서 칭의, 내가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의 고백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량은 뭐뭐로부터라는 분리를 나타내는 개념의 전치사 아포와 또 프로줌의 뜻을 가지는 리트로시스의 합성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죄와 죽음의 그 속박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 없이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아무런 의도 찾아보기 힘든 영적인 파산 상태로 완전히 답이 없는 그런 상태지만 대책도 없는 상태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를 직접 우리에게 주셔서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의롭다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분이 다 탕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의인, 바로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의로움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주시는 그 의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내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의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낯선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온 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대하는 익숙하지 않고 낯선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낯선 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 아담의 죄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사람인 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도 공유하게 된 그 원죄인 것입니다. 이와 대칭적으로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어서 나의 죄가 되는 그 죄의 전가에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즉 둘째 아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 아담이 모든 사람의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과 달리 특정 사람들에게 그분의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바로 영접하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되고, 그 성령님은 주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원 시절에 이제 의의 전가 방식 땡땡 해서 보혜사 성령의 임재라고 제가 이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영의 그 임재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게 되어서 의롭다 칭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의도 찾기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외부에서 바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만 의인이라 칭해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내 안에 뭔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 나의 선행과 또 공로와 의로움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부에서는 답이 없는데 자꾸 내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한 낯선 의가 아니라 익숙한 의, 바로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 빚이 갚다가 보면 언젠간 다 갚아지는 빚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와 같은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내부의 힘과 노력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불교계의 명망 높은 성철 스님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성철 스님은 평생을 이제 불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했던 포교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이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딸 피리에게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고 지옥에 간다라고 죽기 직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터도 수행원에서 고행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덕으로 그 의를 취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행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갚을 빚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집도 어머니가 빚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고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느라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로 진 빚을 갚느라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갚아야 되는 빚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갚으려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나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빚인 것입니다. 더 많은 죄의 빚에 허덕이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여전히 죽어지지 못한 그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죄의 빚을 산더미처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그 빚에 허덕이면서 죄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이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만이 이 죄의 빚에 우리가 더 이상 허덕이지 않고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만이 이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기쁜 사실은, 더 복된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빚만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빚이 너무 커서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또 다른 마음씨 좋은 부자가 그 사람의 빚을 대신 전부 갚아주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에게 그것은 엄청난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자가 이 사람에게 돈을 엄청나게 줘서 이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돈 문제가 일생 가운데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사람의 빚이 없어지기는 하겠지만 빚이 다 갚아지기는 했지만 그의 통장 잔고에는 어떻습니까? 영원, 현재 무일푼인 것이죠. 빚이 있는 것보다 무일푼이 낫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미래의 그 사람에게 돈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또 돈을 벌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다시 빚을 질 수 있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자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이 사람에게 주었다면 비로소 그는 돈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그 의의 보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바로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의는 그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빚을 다 갚는 것과 더불어 더 이상 새로운 빚을 지고 살아도 되지 않는 무한한 그 의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는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의의 보화를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의의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무한한 의의 보화를 주셨는데도 그 의의 보화는 쳐다보지도 않고 또 그 의는 부족한 듯 뭔가 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의의 보화를 쌓아가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어떤 선행과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그러한 복음주의 알미니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알미니안이란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에서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부추기는 인간 중심의 메시지로 올라가는 모든 형태의 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인간의 삶을 보조해주는 그러한 보조적 장치에 지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메시지는 인간의 가능성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부풀어 있는 그들의 이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반드시 선한 삶의 열매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열매는 우리의 착한 행실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결과적인 그 삶의 모습이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칭이 되었다는 그 확신이 거룩을 간과하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칭의는 애초부터 거룩한 구원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칭의된 자의 삶에서 거룩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연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믿음만 강조해서 또 칭의만 강조해서 그렇게 가르쳤지만 성화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엉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칭의도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칭의된 자로서 의로운 삶은 칭의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그 삶의 모습,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된 자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즉 성화까지 그렇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칭의는 되었는데 성화가 없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삶은 성화가 되지 않는, 거룩이 없는 그러한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된 자가 당연히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빚을 갚아주실 뿐 아니라 또 앞으로도 우리가 다 못 쓸 만큼 그 많은 의의 보화를 주신 것을 깨닫고 누린다면 당연히 우리 삶에 착한 행실과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저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행실에만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파산자의 삶에서 건짐 받았는지, 도무지 갚지 못할 그 죄의 빚을 주님께서 갚아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보화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선행과 삶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되어졌음을, 우리의 선행과 삶도 은혜라고 고백할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더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갚아주신 하나님, 또한 더 이상 그 죄의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정죄받지 않도록 무한한 의의 죄하를, 의의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이 나의 의가 1도 없는 100%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 또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의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짜 주님의 의를 전가받는 자의 삶, 우리의 선행과 착한 행실이 나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의를 옷 입은 자로서 은혜를 깨달은 그 분량만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룩한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내부적으로는 어떤 의도 나올 수 없어서 외부적으로 예수님의 그 의를 필요로 하는 영적인 파산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또 앞으로 빚을 지지 않아도 될 만큼의 풍성한 의의 재화를, 의의 보화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의 전가로 속량받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의의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행과 착한 행실이 나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의를 옷 입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룩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갚아야 했을 빚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더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